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구역장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 구역장을 하셔서 마음에 부담이 크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부담감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1년 후에 그 성장이 구역장님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복을 보겠습니다. 큰 1번, 구역에 새 가족이 있거나 구역 식구 구성에 변화가 있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각자 2018년의 소망이나 결심 등을 나누어 봅시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올 1년 새롭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새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연초에 정동진을 찾아서 그 동해에서 뜨는 해를 보면서 이제 그 비는 그 내용들, 또 아니면 전국 사찰에 가면 기와들 팔지 않습니까? 그 기와에 그 소원들을 그 써서 갖다 내지 않습니까? 또 그 전국의 큰 여러 성당들에 이쪽에 절두산에도 있는데 그 양초를 켜놓고 또 자기 소원들을 써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개신교 교인들은 그 또 새 소망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의 내용의 대부분이 크게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그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거. 그 다음엔 성공, 뭐 취업, 또 아니면 승진, 뭐 대학 합격 등등. 아니면 이제 건강, 가족 행복. 이 네 가지 정도에 제 생각에 9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쓰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더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소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제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한 해 정말 많이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을 별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바람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얻으려고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은 어디에 있나요? 새 것은 해 위에 있습니다. 즉, 새 것은 위에서만 옵니다. 나의 인생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에 의해서 매년 매년을 새해 새날로 엮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역에서 처음 모이시면 이제 둘러 앉으셔서 서로 소개를 쭉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첫사람을 잘못 선정을 해서 첫 분이 만약 아이고 새해라고 별거 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새해를 몇 번이나 맞았는데요. 그래봐야 별거 없던데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별것 없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하시는 분이 구역장님이든 권찰님이든 아니면 그 구역에서 성숙하신 분이든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뒤에 있는 분들이 아 여기서 나누면 저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진지하게 갑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하실 때 첫사람을 누구부터 시작할 건지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난 2017년 또는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강하게 또는 가장 많이 개입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낌이 딱 들 때는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으실 때도 있으시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좋고 좀 별로 좋아하실 일을 할 때는 개입 안 하셨으면 좋으시겠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셔야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진행해 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좀 부족할 때에.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 주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노래 2절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예,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애를 써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면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 아닙니까? 반대로 퇴보하고 변질되면 정말 곤란하겠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잘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규명해야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해 같은 모습만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1번 32장 1절에서 5절은 예레미야가 감금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시대적인 배경인데, A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지, 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1차 때가 유다의 18번째 임금인 여호야김 시대였는데 주전 약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가 유다의 19번째 임금인 여호야긴 시대에 있었는데 주전 597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끌려갔는데 이때에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차가 유다의 20번째 임금이자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11년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이니까 이제 망하기 1년 전의 상황인 겁니다. B번 3절에서 5절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나라로 옮겨서 지금으로 한 120년, 30년 전으로 한번 돌려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에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우 목사님 이런 분이 이렇게 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곧 한양 도성이 일본 천황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고종 또는 순종 황제님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홧발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것이며 동경으로 끌려가셔서 돌아오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일본군과 아무리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 받았을 것이고 문자 그대로 공공의 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2번 2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시위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흔히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한자성으로 국태민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입니다. 지금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제가 글자를 조합해 보았는데 국난민위, 국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백성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속에 있고 예레미야 개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 시드기야 임금이었기 때문에 왕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그 6절에서 15절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7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구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촌입니다. 사촌이 찾아와서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기업 각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다 은혜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땅을 완전히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부여받은 땅이 있는데 제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제 친척 중에 살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것을 살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살 수 있었고 제가 끝까지 그것을 살 수 없을 때는 희년이 되었을 때는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하나멜의 친척 가운데 예레미야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예레미야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는데 참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는 그게 순종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17세겔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은 약 194g, 200g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게 그 당시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세겔을 그 돈으로 표현을 하면 4일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세겔이면 4일치 하고 만약에 요즘 그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 있는 타작마당의 땅을 살 때에 50세겔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밭이었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10번 10절에서 14절 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그 매매 계약서 원본과 복사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그 계약서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면서 지금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 속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월이 많이 지나야 회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지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같은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과 참 반대의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휴거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휴거를 주장했던 분의 집에서 그 이듬해 1993년 5월 만기에 환매 조건부 채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이제 그 은행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그 확정금리를 보태서 되사는 채권입니다. 그게 3억 원짜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휴거는 1992년 10월 28일 일어난다고 하고 그 채권은 93년 5월짜리니까 그분은 휴가 안 믿었던 거죠. 완전히 사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특히 16절에서 19절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해줍니다.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이지 않습니까? 예, 자식을 칭찬해도 자식 편이고 자식을 나무라도 자식 편입니다. 자식 편에서 나무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도 내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예, 은혜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예, 이 권선징악을 좀 바꾸어서 제가 여은징악 그 은혜를 베풀고 악은 징계하시는 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은만 그러니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인간은 부패합니다. 자녀에게 언제나 오냐오냐만 하고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또 언제나 선물만 주면 장성에서는 돈만 주면 자녀는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은하지 않으시고 징악만 하시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 되십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혼내시게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예,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그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 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샘하시는 분이십니다. 샘을 해야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덜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지난 천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에서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다섯 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여섯 권을 전기예언서라고 하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역사서인데 왜 그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분류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언서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돌이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 오늘날은 동행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지 살아온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의문, 질문인데요. 왜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그게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이 상황이 100% 이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 다음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소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선지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스로 토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토끼도 아니면서.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샀지만 마음속에 질문은 있었던 것입니다. 4번 26절에서 35절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예, A번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못하심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기도드렸던 그 17절에 있는 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 스스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막장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막장은 터널이 됩니다. 물론 그 터널의 끝이 어딘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지난 12월에 교역자들 수련회를 가졌거든요. 속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교회성합차를 나누어 타고 이제 출발했었는데 인제 터널을 제가 처음 지나가 봤습니다. 인제 터널이 거의 11km나 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터널이고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터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1m짜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터널이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110m짜리, 1100m짜리 터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인제 터널처럼 11,000m, 11km짜리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제 터널 한 중간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빛이 하나도 없다면 들어온 그 입구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나가는 출구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가 끝인지 어디쯤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거기가 정말 막장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 끝에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 정말 그 터널의 입구와 출구가 다 막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 위를 뚫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B번 29절에서 32절, 34절에서 35절에 유다의 징계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 유다의 징계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범했던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한 죄였습니다. 그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그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자녀들을 그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그 암몬의 몰렉신은 인신공양을 받는다고 여겨지던 신이었거든요. 그 자식들을 불을 태웠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몰렉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 임금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능력이나 재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떤 모습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100% 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도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엄마,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3절 유다의 징계 이후 두 번째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들립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A번 36절 역접 접속 부사 36절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나는 그런데 이제는 의미입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나가 참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역접 부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비번 36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36절 갑은 36, 3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그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다시 돌아옴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단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번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께서 백성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후회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우리가 그 철이 들고 나서 부모님을 생각해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그때 부모의 속을 너무 많이 썩여드렸던 거, 부모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거,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곤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39절, 4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예, 41절입니다. 우리 41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심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어도 잘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벼를 심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게 없습니다. 심을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농부는 대충대충 심는 가슴도 여기 국, 저기 국, 그냥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그 심을 줄 아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심겠다, 이 땅에 꼭 심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수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포로에서 돌아와 밭을 다시 사게 할 것이랍니다. 예, 회복의 약속입니다. 신앙은 환경이나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큰 4번 결론, 신년 영시 예배와 신년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십시다. 1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A번, 예, 언약의 땅에 되심기 위해. 언약의 땅에 되심기 위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셨는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에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그것 만약에 그 포로됨과 끌려감 그것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양을 치게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왕궁에서 80년을 살며 출애굽을 하게 하는 것보다 40년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시면 데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보냈지만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해, 새날, 새 세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B번,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책, 거룩한 산 제물로 가다듬어 주시기 위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책, 거룩한 산 제물로 가다듬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어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A번, 멜리데 섬에 다른 알렉산드리 앞에, 즉 디오스그로 호를 대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표류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디오스그로호 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죠. 예, 지난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스그로호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열나흘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마침내 멜리데 섬으로 쭉 이제 그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보고서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았지. 여기 이미 다른 배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3개월 잘 지내라. B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영원한 사도로 영원히 심어주셨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3개월을 보냈는데 그 3개월은 그저 3개월 듯한 표면적으로는 3개월을 듯한 그 늙은이에 불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번 지난 그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그 인류의 빛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는데 기독교가 빠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정리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거의. 3번, 지난해 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진보가 없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대책?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2018년은 그저 지난해에 이은 묵은 해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반드시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그것을 확인해 보는 한 해가 되십시다. 예. 하나님의 대책으로 2018년뿐만 아니라 한평생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은 너무너무 복됩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심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로 하여금 속하게 해주신 100주년 기념교회와 구역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신앙의 꽃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의 대책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서 구역 식구들도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1년 동안 이전 그 어느 해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믿음과 삶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구역에서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